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잠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라고 노래를 합니다. 이런 소리를 들은 사울의 마음은 점점 다윗에 대한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다윗을 죽여야 하겠다라는 마음을 먹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이런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 궁궐에서 벗어나서 이제 도망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도망치는 다윗의 모습이 좋지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칼과 창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가드왕 아기스에게 도망을 쳐서도 거기서 죽을 위기에 처하니까 미친 척을 하면서 살아나려고 자기 힘으로 노력을 해봅니다. 다윗의 인생을 마치 그래프로 그려보면 어쩌면 바로 이 순간이 다윗이 첫 번째로 바닥을 치는 그래프의 모양이 될 것 같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죽음 앞에 선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생명을 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칩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내가 스스로 광야로 도망쳤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걸음을 광야로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다윗에게 가르칠 것을 준비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 보아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다윗은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잘못된 방향으로 걸어가던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아가기로 결단을 하고 그렇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삶의 방향을 돌이켰다고 해서 갑자기 그의 상황이 한순간에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광야로 나가게 되었으니까 오히려 상황적으로는 하나님께 돌이켰는데도 불구하고 더 안 좋은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때로 우리의 삶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열심히 살아가다가 이제는 안 되겠다,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로 큰 결단을 합니다. 그러면 잘 돼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되기는커녕 여전히 내 삶은 나아지지 않고, 아니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상황과 환경이 더 안 좋아질 때가 있습니다. 마치 광야로 나갔던 다윗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 주님을 간절하게 붙잡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광야로 이끄셔서 그를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도록 훈련시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실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가운데서 훈련시키신 후에 우리를 정금처럼 만들기 위해서 그런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광야로 이끄신 후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무엇을 알게 해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훈련시키셨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광야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스라엘 광야에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실 저는 이스라엘 광야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광야에 가보지도 않고 이렇게 다윗이 처한 상황을 과연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해봐도요, 묘사를 해봐도 아무리 잘 못할 것 같아서 책을 좀 많이 읽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갔던 광야에 대한 그 공통적인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광야의 첫 번째 특징은요, 먹고 살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마실 물과 먹을 음식을 구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집을 지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옮겨 다녀야 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옮겨 다니다 보면 삶에 필요한 최소한의 것들만 가지고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또 낮에는요, 더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요, 밤에는 추위 때문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광야에는 강도의 위험이나 짐승의 위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광야를 정의한다면 자기의 힘만 의지해서는 살아남을 수 없는 장소, 그렇다고 누구 다른 사람이 도와줄 수도 없는 장소. 그래서 매 순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광야로 이끄신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다윗이 궁궐에 있으면서 가졌던 수많은 자랑거리들, 수많은 싸우는 기술들, 자기가 의지했던 수많은 세상의 힘들을 다 내려놓고 골리앗 앞에 서기 전에 다윗이 가졌던 그 모습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했던 그 모습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광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광야로 이끄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하나님도 의지하는 법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그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었고,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었고,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의 길을 광야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세상의 힘들, 우리가 사랑하는 세상의 자랑들을 다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잡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사는 방법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광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해 가실 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내 힘과 내 능력을 가지고 광야를 벗어나 보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을 다 빼고 내 능력을 다 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다윗은 그랬습니다. 먹고 살기 힘든 광야에서 다윗은 먹고 사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또 광야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광야의 길들은요, 직선으로 되어 있는 길이 아닙니다. 광야의 길은 오아시스에서 오아시스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직선으로 최단거리를 향해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아시스를 따라가야만 광야를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만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빨리 가려고 최단거리로 움직이면 잠깐 동안 빨리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에 물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광야의 길은 빨리 가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물이 있는 길을 찾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광야로 이끄신 두 번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 생활을 통해서 다윗에게 빠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가르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광야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가르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여러분, 광야에 있는 다윗에게 몰려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사무엘상 22장 2절 말씀을 보면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윗에게로 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윗이 이런 환난당하고 마음 아픈 사람들이랑 생활하면서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들의 아픔, 그들의 슬픔, 그들의 마음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배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광야에 들어가기 전에 다윗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골리앗을 이긴 후에 계속해서 왕궁에 살았습니다. 거기서 수많은 전쟁들을 승리했고요. 공주와 결혼했고요. 수많은 전쟁터에서 이김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 근처에 왔을 겁니다. 그런데 그의 주변에 왔던 사람들은 어쩌면 마음이 상하고 원통하고 빚진 자들이라기보다는 그 당시에 잘나가는 사람들, 그 당시에 유명했던 사람들, 그 당시에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던 사람들이 찾아왔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사울에게서 도망치고 이제 광야로 내몰리고 나니까 이제는 힘이 있는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상한 자들, 실패한 사람들,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그를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 마음 상한 자들의 마음을 알게 하시려고 다윗을 광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힘들고 어렵게 하기 위해서 광야로 끌고 가신 것이 아니고요, 그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그를 광야로 끌고 가신 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광야로 이끄신 것은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에게 더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선물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광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처한 팬데믹이라는 상황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성도들이 마치 광야에 있는 것처럼 외로움을 느끼고 힘들어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처한 광야의 환경들을 바라보면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상황 가운데서 놓으신 이유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이렇게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점점 변해가는 다윗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사울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쟁 중에 사울은 다윗이 지금 광야에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자 사울은 전쟁을 하다 말고 이스라엘에서 3,000명을 뽑아서 그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오는 거죠. 다윗은 이런 소식을 듣고 나서 사울의 공격을 피해서 엔게디 광야에 숨는데요. 엔게디라는 이름은 염소의 샘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는 동굴들이 많이 있어서 숨을 장소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동굴 가운데 숨어 있을 때 사울이 그 동굴 안으로 들어옵니다. 이전 성경에는 발을 가리우러 들어왔다라고 말을 하고요, 개역개정 성경에는 뒤를 가리러 들어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발을 가린다라는 말은 옷을 이렇게 앉으면, 주저앉으면 그 옷이 발을 가리잖아요. 그래서 용변을 볼 때 발을 가리운다라고 이 단어를 쓰기도 하고요, 때로는 잠을 잘 때 발을 가리운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마 이 문장에서는 용변을 보기 위해서 사울이 들어왔다라고 보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분명한 사실은요,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그 동굴에 지금 사울이 들어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혼자 들어온 거죠. 다윗이 만약 사울을 죽이기로 마음을 먹기만 했다면 얼마든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는 대신에 그저 옷자락만 조금 자르고 살려주었다라는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는 어떤 것들을 살펴볼 수 있을까요? 저는 먼저 여기 있는 사울의 모습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사울은 분명히 기름 부음을 받았던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왕으로서 해야 할 일들보다 다윗을 죽이는 일에만 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은 지금 우선순위가 완전히 무너져버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말을 들었을 그때부터 그의 마음에 시기와 질투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욕심이나 시기나 질투에 빠지게 되면 그 다음에는 아무리 중요한 큰일이 있어도 그 일들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지 판단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의 시선을 좁아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정작 보아야 할 것들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보지 않아도 되는 것들에만 계속해서 시선을 쏟게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사울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실은 사울도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신 사람입니다. 그러면 사울이 그 상황 가운데서 했어야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다윗을 바라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야 했습니다. 사람 바라보면서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아, 나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신 사람이구나, 그 사실을 다시 기억하면서 다시 주님께로 돌이켰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 기름을 부어주셨을 때처럼 하나님이 나도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대하고 기다렸어야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사울이 그 자리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자리 앞, 하나님 앞으로 나왔다면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도 또 다른 기회를 주셨을 것이다, 은혜를 베푸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울의 실수는 무엇입니까? 결코 그 시선을 하나님에게로 돌리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모든 책임은 다 다윗에게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사울은 다윗 때문에 버림받은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고 자기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사울의 눈에는 모든 잘못이 다 다윗 때문인 것처럼 느껴지고 시기와 질투에 빠지니까 다 다윗에게만 책임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도 종종 이런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에게 고정시키는 대신에 사람에게 고정시키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제 제자반에서 한 집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나눠주신 적이 있습니다. 이 집사님께서요, 예수님을 안 믿는 분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복음을 들으신 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너무 잘 믿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한 자기 자신보다 더 예수님이랑 친밀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이분의 삶에 은혜가 막 넘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집사님의 마음에 아, 정말 잘 되었다 이 생각만 드는 것이 아니라 왠지 그분이 받은 은혜를 보면서 괜히 나에게도 시기와 질투가 생기는 그런 것들을 경험했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시선이 끊임없이 사람을 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니까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고 그렇게 비교하다 보면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촌이 논을 사면 기쁜 것이 아니라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픈 겁니다. 심지어 은혜 받는 모습을 보면서도 질투를 하는 것이 바로 연약한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고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기억해야 하고 그리고 더 큰 은혜를 주시기를 사모하며 주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기억해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사울도 다윗도 똑같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사울과 다윗은 다른 길을 가게 되었습니까?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기를 기대했고 기도했고 그래서 주의 영이 떠나지 않고 그 삶의 모든 길 가운데 함께해 주었고 사울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 불순종하는 죄 때문에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서 떠났기 때문에 이 두 길이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바른 판단을 할 수도 없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도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는가는 참 중요합니다. 내게 얼마나 많은 봉사와 섬김이 있었는지도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직분들과 섬김과 봉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고 있는가? 지금 하나님께서는 내 삶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시는가가? 그래서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가 더욱더 중요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만약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이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대신에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다시 주님께로 돌이키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끊임없이 구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품고요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이 다윗과 그의 동료들이 숨어있는 동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뒤를 가리웁니다. 발을 가립니다. 만약 그때요 다윗이 칼을 한번 내리치기만 했다면 모든 것이 다 끝이 나버리는 상황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 다윗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까지도 다 다윗을 부추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을 합니까? 지금 사울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다윗이 사울 죽이는 게 좀 부담스러웠다면 아랫사람들, 거기 같이 있던 사람들에게 시키기만 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다 원통했던 사람들이거든요. 불만이 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서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사울을 죽이기 위한 모든 상황이 딱 맞아떨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가끔 이럴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일을 하는데요 어려움이 없습니다. 문제는 다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고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결정하는데요 상황과 환경이 내 뜻대로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주변 사람들이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아 그게 다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마치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서 니느웨로 가야 하는데 다시스로 갈 때 배가 기다리고 있고 마침 바람도 잔잔하게 불고 있고 그래서 그 배를 타자마자 그 배가 떠났던 것처럼 사울을 지금 죽이기 위한 모든 상황이 그렇게 하나하나 준비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순간에 다윗이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그 자리에 멈추어 섭니다. 옷자락을 베기는 하지만 다윗은 결코 사울을 죽이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광야에서 달라진 다윗의 모습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이 순간에 아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울을 죽여버리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더 이상 도망다닐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위협을 느낄 필요도 없고요. 이제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왕이 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다윗에게 사울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시지도 않은 말씀을 하면서 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어디서 이런 상황 보신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에덴 동산에서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그 장면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말씀을 마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비틀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죄에 빠뜨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모습이 항상 이렇습니다. 마귀는요, 뜬금없이 가서 사울을 죽여라, 뭐 살인을 해라, 이렇게 범죄를 하라라고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다. 죽이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 같은 상황에서 한번 죽여보지 않을래? 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넘어질 것만 같은 상황에서 넘어지도록 슬쩍 우리를 밀어놓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프시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사탄이 뭐라고 유혹을 합니까? 떡을 만들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귀는요, 항상 그럴듯한 상황에서 그럴듯한 죄를 짓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한번 이 유혹에 빠지게 되면요, 점점 가속이 붙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스노우볼 이펙트라는 걸 아십니까? 산 꼭대기에서 눈덩이를 굴리면 점점 그 눈덩이는 커지게 되고 더 빨리 굴러 내려오게 된다는 거죠. 죄의 길을 가는 것이 그렇습니다. 한번 넘어지고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점점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바로 이 위기의 순간에서 자신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멈추어 서게 됩니다. 다윗은 정말 중요한 것이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 이루는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일단 정지하는 모습, 바로 이 멈추어 서는 모습이 다윗의 영성과 영적인 민감함이 회복되고 있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단 정지하는 모습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합니다. 멈춰서야 할 때 멈춰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여쭈어 보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는 실수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에서 좋은 기회들이 다가오면 아, 이 기회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내게 있는 칼을 들어서 사울을 내리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런 내 선택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지도 않으셨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나님께 책임을 떠넘깁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하기도 하고요, 사실은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이끌려서 하면서도, 그러면서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기도 하고, 때로는 성경을 인용하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을 정당화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럴듯합니다. 이런 말들로 사람들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내 욕심에 이끌려서 내 마음대로 하는 행동에 속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이 아무리 딱딱 맞아떨어지고 내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무조건 달려가서는 안 됩니다. 요나가 그렇게 다시스를 향해서 반대 방향으로 열심히 달려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물속에 빠져들어가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서 백부장이 바울의 말이 아니라 백부장과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반대 방향으로 배를 출항시켰다가 유라굴로라는 미친 바람을 만나서 고생을 하지 않습니까? 일이 잘 풀리는 것처럼 보이고 마치 딱딱 일이 다 맞아떨어지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반드시 멈추어 서서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내 삶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반드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아야만 합니다. 물론 우리 인생에는 중요한 결단의 시기가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 오지 않을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좋은 기회가 있다고 해서 그 기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회는 아닙니다. 어쩌면 그 기회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아니라 우리를 유혹하는 함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 좋은 기회다라고 착각할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해야만 합니다. 물론 이렇게 우리가 멈춰서서 기도하다 보면요, 때로 우리가 그 기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만약 그 기회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맞다면 우리가 내려놓아도 하나님 다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 기회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아니라면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 기회는 다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될 때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더 주님을 의지해야만 하는 것이죠. 다윗은 그랬습니다. 그는 쉽게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빠른 길이 아니라 바른 길을 선택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사실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산다는 것은 목표를 향해 걸어간다는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목표를 향해서 일직선으로 걸어간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때로는 돌아가야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멈춰 있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마치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광야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아시스에서 오아시스로 움직여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오아시스에서 오아시스로 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다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바른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유혹합니까? 끊임없이 바른 길을 찾아가도록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그 대신에 쉬운 길, 넓은 길을 걸어가라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죽으시는 대신에 그냥 자기에게 절을 한번 하면 세상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돌로 떡을 만들라고, 성전에서 뛰어내리라고, 그렇게 쉬운 길을 선택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사탄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가셨습니까? 예수님은 쉬운 길, 빠른 길이 아니라 느리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빨리 달려간다고 해서 우리도 무작정 빨리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느려 보일 때도 있고 때로는 멈춰선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빠른 길이 아니라 바른 길을 선택해야 하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5절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베고 나서 그 마음이 찔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다윗은 점점 영적인 둔감함이 민감함으로 바뀌어 갔다라는 말이 될 것 같습니다. 사울에게서 도망칠 때는요, 제사장에게 가서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에 칼이나 창이 있습니까? 사울에게 도망갈 때 다윗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무기들을 의지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무엇이 문제인지를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던 것이 다윗의 이전 삶입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사울의 옷자락만 조금 베고도 마음이 찔리기 시작합니다. 왜 옷자락을 베었는데 마음이 찔렸을까요? 다윗은요, 내가 지금 사울의 옷자락을 베고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의 옷자락을 베고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의 옷자락을 베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는 그 마음이 심히 찔렸던 겁니다. 물론 우리가 사울의 인간적인 됨됨이를 바라보면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지금 눈앞에 있는 사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는 사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나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엘리라는 제사장의 인간적인 부족함을 바라보지를 않습니다. 그를 통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고 그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눈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우리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고 남편을 바라보고 자녀를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끊임없이 부족해 보이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약점이 너무나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인간적인 약점들을 주목하고 실수를 주목하면서 사람을 판단하기 쉬워집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영적인 민감함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윗이 사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를 세우신 하나님을 주목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람 가운데 임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때로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세우신 분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일하실 것들을 더 잠잠히 기다려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아니라 그분께서 하시도록 내 삶을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영성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세상은 끊임없이 쉽고 빠른 길을 걸어가라 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방법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고 소리를 칩니다. 넘어질 만한 상황에서는 우리가 넘어지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에 빠뜨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의 방법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려움과 아픔을 겪더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사람들, 때로는 느리고 때로는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오아시스에서 오아시스를 향해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일확천금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고, 빠른 길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